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종 주변에 보면 안타까운 일들을 이렇게 듣게 되거나 겪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이렇게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떤 환경적인 상황에 의해서 눌려서 이렇게 포기하거나 이렇게 절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요즘에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도 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아이들 중에 좀 뭐 많은 수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 연예인을 소망하거나 또 아이돌 가수 또 공무원 또 이렇게 뭐 건축 임대업자도 이렇게 장래 희망으로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이게 정말 놀랐는데 요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또 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다 방탄이 될 수도 없고 또 다 뭐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시대적인 그 조류의 그런 편승에서 이렇게 상당히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어떤 꿈을 꾼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아이도 자기 소원이 이렇게 목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갑자기 네가 목사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나마 좀 쉬워 보여서요. 저는 굉장히 그 놀랐는데 저는 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축복으로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그 기름진고 비옥한 땅인 이 가나안 땅을 받게 됐습니다. 분배를 다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 땅을 다 이렇게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열두 지파 중에 가장 뭐 리더십의 역할을 했던 그런 지파였는데, 이 지파도 가장 먼저 맨 처음으로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고 요단강 서편 지역에 넓은 땅을, 아주 광활한 땅을 받았기 때문에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땅 중간에 있는 여부스 족속이라는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동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 때문에 유다 민족이 계속 공격을 받고 또 문화적인 침략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여부스 족속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수한 선수나 팀의 특징들이 뭐죠?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거거든요. 경기를 이기고 있더라도 방심하지 않고 계속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끝까지 시험 기간 내내 긴장을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이제 공부에 담쌓은 애들은 자유의 영이 임합니다. 처음부터 막 자유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어떤 일이든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이렇게 살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진정한 우리에게 온전한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볼 이 요셉 자손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유다 지파 이상으로 이 요셉 자손들도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 요셉 자손들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였는데, 이들은 조상을 잘 둔 덕에 이렇게 두 몫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땅에 불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불평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14절,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미니까. 요즘 요셉 자손들이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 나와가지고 큰 민족이 됐다는 말을 하면서 자기가 살기에 땅이 좁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민족이 됐는데 왜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안 해주냐, 이런 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축복이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요셉 자손들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적은 땅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므낫세 반지파가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의 넓은 광활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분배받은 상태였고, 또 에브라임 지파도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런 기름진 땅들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들의 숫자들은 이렇게 합쳐서 뭐 다른 지파보다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업을 더 달라, 좁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사실 뭐 곧 표면적인 이야기고 좁은 게 아니라 사실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 땅이 자기들이 받은 땅이 자기가 살기에 편하고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데서 온 불만이었습니다. 16절에 이제 그 증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산지 골짜기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15절에도 삼림에 올라가서 개척하라 이런 말이 나오고 18절에도 비록 삼림이라도 올라가라 개척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산지와 삼림이 반복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요셉 자손이 받은 땅이 어디라는 겁니까? 평지가 아니고 산지라는 거예요. 산지. 삼림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림 지역은 스스로 올라가서 나무를 다 베어내고 개척해야 되는 그런 산간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싫어서 불평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땅에는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베스안과 향리라고 16절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가나안 민족들의 요새화된 성읍을 말해요. 베스안 그리고 이제 향리는 거기에 이제 같이 있는 촌락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갖지 못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철병거가 많았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승이 있었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철병거가 뭐냐면 이렇게 철갑으로 두른 그런 전차를 말하는 거예요. 바퀴 끝에 이렇게 톱니바퀴가 달려가지고 또 아주 이렇게 무서워 보이는 위협적으로 보이는 그런 무기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까지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헤쳐나온 걸 생각하면은 어떤 위기일지라도 그런 강한 적들을 이렇게 굴복시켜서 나갔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이란 기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들을 다 이렇게 극복하게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일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더 겁을 냈다는 거죠.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까지 큰 민족이라고 막 으스대면서 이렇게 더 땅을 달라고 하다가 거기 가난한 족속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불평의 모습이 사실은 이 요셉 자손의 불평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것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불평하고 사십니까? 안 하고 사십니까? 불평 다 하고 사시죠? 그러셨으니까 여기 나오셨겠죠. 여러분 우리가 다 불평하고 삽니다. 요셉 자손의 불평. 그렇다면은 이 소유가 적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삽니까? 아니면 뭐 소유가 많고 편리한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삽니까? 대부분은 소유가 적은 것보다는 소유가 적은 것에 대한 불평을 많이 하고 살죠. 소유가 많은 것보다 많고 편리한 것보다 소유가 적고 불편한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삽니다. 뭐 여러분 중에 뭐 소유가 많다고 불평하시는 분 있어요? 난 이렇게 돈이 많지? 난 이렇게 잘난 게 많지? 난 왜 이렇게 잘생겼지? 예쁘지? 뭐 이런 걸 불평하시는 분 있어요? 대부분은 여러분 다 가진 게 없고 또 불편하고 좋은 게 없어서 다 불평입니다. 똑같이 부모나 자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나 자식은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은 걸까? 가진 게 없고 재능이 이렇게 없을까? 이걸 불평하죠.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저도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뭐 사역을 하다 보면 더 잘하고 싶고 설교를 하다 보면 더 잘하고 싶은데 그 재능이 없어가지고 못할 때가 있으면 참 불편하고 불평이 되더라고요. 제가 뭐 긴 목회 기간은 아니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고난받기 싫어한다는 것과 이렇게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한다는 그런 욕구가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걸 느끼게 됐다고요. 아 그래서 참 부끄럽다. 뭐 이렇게 목사가 참 설교도 해야 되는 사람이고 한데 고난받기도 싫어하고 이렇게 남한테 인정받는 걸 이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설교 끝나고 이렇게 문자 날라오고 뭐 목사님 설교 좋았습니다 그러면 괜히 좋아하고 막 또 안 날라오면 낙심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선호하며 살아가죠. 편리한 것들. 그러니까 뭐 자신이 수고와 노력 없이 이렇게 얻어진 것을 그래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짜로 좋아하는 이유도 그렇죠. 근데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으면 그건 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 자손들은 자기들이 받은 땅이 개척해야 되는 산지였기 때문에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 가나안 족속도 있고 설병고도 있으니까 그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이 복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편하고 좋은 곳에 기준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바라보는 이 복의 시간 과연 어떻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어떻게 이 복을 정의하고 있습니까? 소위 좋은 교회나 좋은 가정이란 어떤 곳입니까? 좋은 회사는 어떤 곳입니까? 사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뭐 말썽 없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뭐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하고 시끄럽지 않고 다툼 없고 좀 까다로운 성도분들 없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또 뭐 다툼이 많고 뭐 시끄럽고 그냥 그런 곳이라면 뭐 편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목회자를 편하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또 힘들게 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다. 이런 인식을 갖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기준이 결국 이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제가 판단하는 거죠. 목사 개인의 어떤 그 편함에 의해서 이 교회는 좋은 교회고 나쁜 교회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회사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없는 그런 가정과 회사, 문제없는 사람, 또 내가 생각하는 편리한 교회. 과연 문제없는 가정과 회사는 좋은 겁니까? 내가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려움 없고 편리함만 있고 그러면 좋은 곳이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다 나의 어떤 기호나 이 편리함, 행복의 기준이 다 내게 있는 거죠. 여긴 아니야. 여긴 행복하지 않아. 여긴 좋지 않아. 근데 여러분 문제가 많고 상황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런 곳이 진정한 축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형통하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형통을 말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다.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된 이유는 자기들에게는 하나도 그게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희생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게 뭐 더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복 더 주세요. 자기들이 공로를 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렇게 온 건데 그건 보지 못하고 현실만을 바라보고 낙심하면서 불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셉 자손의 불평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주물진대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스스로 개척해라. 네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내고 그 땅을 개간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모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큰 민족이다. 큰 권능이 있는 족속이야. 하나님의 힘을 얻은 백성이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이게 뭐 자기 일 아니라고 남 일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어? 내가 할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요셉하고 바라보는 게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는 뭘 봤습니까?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길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선포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긴다. 너는 큰 민족이다. 너는 큰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한 분깃이 아니라 삼림을 더 가져라. 개척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거는 이렇게 눈앞에 있는 어떤 상황과 현실을 이렇게 따져가면서 계산하고 뭐 그 승패를 이렇게 좌우하고 판가름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약속을 붙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손쉽게 편안하게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 자손에게도 그랬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놓고 갔더니 기근이 있었어요. 어디 가라고 해놓고 갔는데 뭐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놓고 또 가보니까 또 뭐 기근이 있고 아들 줄 것처럼 얘기해놓고 또 안 주시고 한 20년 고생하게 하시고 요셉 자손에게도 오늘 이렇게 뭐 땅도 좁고 뭐 불편하고 또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 가지고 있고 막 이런 땅.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땅을 주시는 걸까요? 좀 쉬운 땅 주시면 안 됩니까? 철병거도 없고 편안하게 그냥 수월하게 얻을 수 있는 땅. 그럼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인간이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땅.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무슨 이유가 있냐면 사실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주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구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 뭐냐? 믿음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선한 섭리와 그 주권을 믿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근거가 없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이 주어질 때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좀 이렇게 믿음의 유익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보다는 사실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겨운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언제쯤 이게 끝나나? 언제쯤 내 고통은 끝나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들, 그 믿음의 유익들을 배우려 하기보다는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우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고. 근데 그런 걸 놓치고 그냥 편리하고 좋은 것만 빨리 이렇게 나는 편했으면 어렵지 않고 그냥 편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면 힘든 거예요. 힘들고 막 상황 보면서 불평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에 대해서는 뭐 생각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냥 내가 내 입맛에 맞는 상황에만 나는 그냥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뜻대로 됐구나. 여러분 지금 이렇게 힘들게 지내시는 분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는 분이 있나요? 어려운 가정이 있어요? 힘든 회사가 있습니까? 거기가 축복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축복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그 땅에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약속의 땅은 유다였는데 나중에 이렇게 뭐 고난이 많다 보니까 블레셋으로 망명하죠. 사울에게 잡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이상한 짓도 하고 막 그래요. 나중에 돌아오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잡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울에게? 안 죽었어요. 안 잡혔어요. 하나님이 안 잡히게 하셔가지고 안 잡혔습니다. 사울은 망할 것 같지 않았는데 결국 사울은 한나라는 시에 자기들 아들과 다 같이 죽죠. 고난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고난이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끝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이 왕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지만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그 고난과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자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등 뒤에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자손은 그걸 못 봤어요. 요셉 자손은 뭘 봤냐? 그냥 가나안 족속만 봤죠. 그 철병구만 봤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형상들만 봤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계속 우리가 어떤 뭘 보게 해요.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하죠. 계속해서 그만 봤어요, 요셉 자손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세요. 요셉 자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동일한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배후에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뜨고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끔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어느 순간이든지, 위기의 순간이든지, 좋을 때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이 힘든 분들도 있겠고 뭐 편안한 삶을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삶이 다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을 드러내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확증하셨다는 말은 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또 무슨 날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랑이 함께할 것이다. 영원토록 어떻게 함께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걸 믿으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삶은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등 뒤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네 뒤엔 내가 있다. 믿음으로 나가라.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인생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근심하고 사느냐, 하나님 말씀 믿고 사느냐. 여러분, 많이 삶이 힘드시죠? 어려운 분들이 많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어요. 믿음은 이 약속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한 주도 이 하나님 약속에 근거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가 남은 한 주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참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한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